오늘은 도르트 신조 첫 번째 교리 1항부터 5항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르트 신조 교재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4페이지를 펴보시면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1항부터 5항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도의 말에 따른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삯은 사망이요. 2항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사망 복음 설교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항 두 가지 결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5항 믿지 않음의 원인과 믿음의 원천.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는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과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리입니다. 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이 교리를 싫어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셨다는 이 교리를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여부를 기회를 주신 다음에 결정하셔야만 되는데 기회를 주지도 않으신 채 창세전에 미리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일종의 주권자의 횡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교리를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거나 신학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의해야 됩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기준을 판단으로 신학을 하거나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결국은 성경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지 않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이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의 의문과 또 여러 가지 비난을 하게 되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비밀과 그 다음에 신비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비밀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는 것이 비밀이죠. 신비는 무엇입니까? 보여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만 알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신학을 할 때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계시 의존 사색. 우리가 사색을 할 때 어디에 의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되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가치 기준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의 이성의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첫 번째 교리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6항과 7항과 8항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선택의 정의, 선택의 작정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교리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과 6인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제일 먼저는 1항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인류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첫 번째 교리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과 육이라고 잡아놓고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인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읽어보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순서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때 항상 유의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신앙고백서의 그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복음의 서술 방식의 순서를 따라서 그 신앙고백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제일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민자라의 군을 전함이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뭘 설명하지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먼저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의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야기를 하지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앞부분도 복음이겠지만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하지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도로토 신조에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를 설명하지 않고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의 상태를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인 순서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먼저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설계도 그립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게 되는데 인간의 경험 안에서는 뭐가 먼저입니까? 아담 안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실존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도로토 신조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도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는데 C.S. 루이스가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고서 천국을 제대로 만나본 사람을 자신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 없이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붙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사항에 보시면, 사항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계속해서 앞으로 설명해 나가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격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에 대한 절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리하여 모든 나의 죄 문제는 전폭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방식 이외에는 내 양심의 죄책감을,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식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의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이도 저도 안 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절망하든지 아니면 절망 상태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 이외에 나에게 구원을 불러드릴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했지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펠라기우스가 무엇을 주장했다고요?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 모든 후손들이 다 타락했던 것은 아니다. 타락한 것은 첫 번째 아담 자신이고 그 후손들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함께 아담 안에 속해서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지요? 어떤 질문이 일어납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다고? 나는 아담이 존재하기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담의 범죄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가? 아담의 죄책을 왜 나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아담의 타락에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아담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라는 존재가 온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의 허리에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아담의 허리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까? 이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존재를 그 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게 되면 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죠.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때로 동반자살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행동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지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성패 여부를 여러분들은 승리에 참여하든지 패배에 참여하든지 하여튼 참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이런 원리를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면 왜 다른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왜 조심합니까? 왜 조심해요? 똑같은 인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나도 병에 옮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 유전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안도 출신인데 이북에서 월남에서 부산에 정착했고 부산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산 건 아닙니다. 서울에 산 3년 살았거든요. 어릴 때. 그리고 만 28살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월남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 저희 아버님이 부산으로 가지 않았다든지 부산에 가서도 저희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와 같아요.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싫든 좋든 모든 사람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첫 번째 아담, 다시 말해서 범죄하기 전의 상태에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성을 가진 아담의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잘 고백했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바로 시편 51편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했지요?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왔던 바로 그때 지었던 참회의 시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과거로 그냥 돌아가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심각한 결과 앞에서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때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내가 했는가? 차라리 내가 그냥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참회록이라는 책의 앞 표지에 보시면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맛있는 배가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왜 배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어릴 때 배설이를 했습니다. 배설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배를 땄는데 배가 잘 익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따면 배 맛이 좋습니까? 좋지 않죠. 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몇 개 맛보다가 배를 많이 땄지만 그냥 돼지 먹이로 다 줘버렸어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왜 배설이를 하게 되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배설을 했을까요?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행동이어서 그것을 즐기고 싶어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묘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하라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알아서 해요. 하라는 것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금지된 행동, 금지된 금명이 인간에게 즐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진심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도 자신이 왜 죄를 지었는가 시편 51편 읽어보시면 내가 간통했다든지 우리 아를 모살시켰다든지 이런 고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고 왜 못해서 죄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했을까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뿌리를 쭉 찾아 들어갔는데 찾아 들어가 보니까 아까 배설이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도 인간의 죄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은 어디로까지 간 거예요? 내가 이미 태어날 때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뭡니까? 아무리 추적해 들어가도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로운 영을 나에게 창조해달라. 새 마음을 달라고. 나로부터 비롯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무엇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주요 결론이에요. 3장 23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미 엄마 못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채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는 보편적입니다.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입니다. 누가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존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하지요? 또 어떻게 때로 질문합니까? 복음 안 듣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의 의도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별로 뭐 죄도 범할 기회도 없었는데 그 지옥 보내시는 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불평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자체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미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지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 어디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한 인생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저주만 말하지 않고 원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너를 병들게 하고 너를 죽게 만든 바로 그 사탄의 정수리를 깨부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에게 찾아오느냐? 믿을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고 숨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앞으로도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벨직 신경 17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놀랄 만한 지혜와 은혜로서 이렇게 육체적 및 영적 죽음에 떨어져서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인간을 살펴보시고 자기의 목전에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즐겨 찾으시고 위로하시며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실 분임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인간을 찾으신다고요? 그의 목전에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즐겨 찾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아담과 요나처럼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도망갑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제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나아가지 않고 숨었잖아요. 숨은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요나가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뱀 밑창 깊숙이 들어갔지만 색출당해서 그는 결국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뱃속에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세요. 아이가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가서 아이들을 안고 입 맞추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시는 분이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 나 여기 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반드시 구원할 자는 찾아가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독생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던 분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분으로서의 유일한 분이라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분이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방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처럼 이 말씀을 본따서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였죠. 여러분들이 자식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 사랑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뭡니까?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죠. 그런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는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구한다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고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이죠. 어떻게 하다가 쓰나미가 닥쳐서 수만 명이 죽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불평하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가 몇 년에 한 번 일어납니까?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지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이것은 보편적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보다 더 분명한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주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담 안에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우리를 120% 배려한 방식이 뭐냐? 오직 독생자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믿음 이외에 우리의 선행이 0.001%라도 개입되어야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확신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0.001%라도 과연 내가 선을 행했는가 하는 그 기준에 나는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영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전폭적 믿음만 필요하다고 분명히 사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날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사건을 이야기했지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당장 저 같으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네? 한번 놀래키겠죠. 야 봐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주님 아닌 사람처럼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율법 이야기하고 시편 이야기하고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의문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시편의 글을 통해서 증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보편적 복음 전파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상고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고 증거하실 것인지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엠마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 역사를 보세요. 누가 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매우 쉬운데 우리 지안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지?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현상교회 주일학교 학생 다워요.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그 대답을 거의 다 합니다. 제가 몇 번 질문 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런 실제적 원리와 내용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뭐 이런 모든 이야기 그냥 주님께서 나타나신 김에 뭐 번거롭게 뭐 두 번 나타나실 필요도 없고 한 번 딱 나타나실 때 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의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그냥 다 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피장 시몬에 또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이름이 같은데 그것도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사자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사야 53장에 글을 읽고 있었지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을 인하며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가 누군가 생각했지요. 그때 주의 사자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천사가 쫙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주의 사자가 안 나타나고 빌립을 보내가지고 왜 빌립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했을까요? 그것은 대답은 뻔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유로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은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전도라는 말이 사실은 선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에 대해서는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을 복음 전도자의 그 외침을 통해서 듣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아무 때나 전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하시는 때 증가하신다라고 도르트 신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있으면서 복음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과해서 서쪽에 있는 무시아 쪽을 향해 가다가 나중에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결국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터키 바로 건너편이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죠? 그래서 터키 국경선이 우리로 말하면 북서쪽에 있어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건너가요? 지금의 유럽으로, 그리스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로 건너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했죠. 그러다가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라고 살펴보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들 만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바로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시아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뭐 그때부터 인종차별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려면 뭐 아시아 사람인지 누구든지 그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지. 뭐 굳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왜 돌리셨는가? 사실은 그래서 본래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전파될 뻔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서진해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적절한 때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되느냐? 하나님은 선교의 모체가 되시죠. 흔히 이제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인생들을 구원한 게 하나님의 사명이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교를 맡은 그런 주체자죠.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뭡니까?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뭐지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같은 문화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같은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같은 문화권은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죠. 하나님으로서는.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자신을 낮추셔서 타 문화권,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그 다음에 셔우드 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셔우드 홀에 대해서는 안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이야기 들었죠?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고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아들, 딸 죽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자기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다 그런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전한 복음의 효력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복음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간구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망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고백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도르트 신조 교재 1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박 9번을 보세요. 15쪽을 보시면 9번이 나타나고 있죠. 오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민족에게는 보내시고 어떤 민족에게는 보내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보다 낮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게 뭐지요? 요게 바로 펠라기우스 혹은 세미펠라기안입니다. 그래서 논박이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뭐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왜 그럼 택하셨지요? 이스라엘 그냥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제가 이 물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의진 형제한테 물어봐요. 제가 물을 먹겠어요? 먹지 않겠어요? 제가 물은 질문은 먹겠는가 먹지 않겠는가라고 물었어요.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또 한번 물어보세요. 먹겠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먹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보세요. 안 먹습니다, 제가. 불만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뭘하고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로 그냥 뜻하셨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자꾸 묻잖아요. 왜? 뭐가 잘한 게 있어서 묻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뭘 이렇게 손을 좀 조금이라도 뭐 내밀었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어떤 선한 마음을 품었다든지 하는 것이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기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시고 부르지 않은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두 가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과 불신앙으로 반응한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은 졸고 10년이 가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내가 나가주니까 저는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IQ가 낮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말씀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그냥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붙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도 왜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까? 왕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지성의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은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빈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손 내밀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분은, 우리로 손을 내미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핑계로 이런 궤변을 들이댑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아세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입니까? 자기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구원을 얻기를 열망했지만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지만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믿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들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죠. 여러분들 좀 이율 배반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믿게 되면 하나님의 덕분이고 믿지 않으면 네 책임이고, 야 이거 좀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도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믿음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주어지면 우리 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6항에서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국도 끝이 나면 재미없잖아요. 좀 궁금하게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야 재미있게 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다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여서 만들어낸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성경과 관계없는 고백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내용을 가장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귀한 도구를 만들어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이 귀한 선물을 선물로 받으면서 그분의 신앙의 내용과 그분들의 신앙의 그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잘 본받아서 2000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처참한 운명과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서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방식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되게 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이 귀한 복음의 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모든 분들이 다 믿음에 동참하여 아담의 반열에 서서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